예, 누가복음 1장부터 8장이고요. 오늘 누가복음은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태마가 누가 중에 우리 가운데 가장 좀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다면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핵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성향이 보이고요. 마태는 유대교랑 좀 대비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1차 청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 카카에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고려한 글이라는 거죠. 이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화된,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을 고려해서 설교했던 설교문들을 중심으로 뭔가 복음서가 이렇게 기술된 것들이 아니라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고려하면서 기독교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회고적인 측면에서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연작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정돈된 형태로 쓰여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베드로가 유대 사역을 하면서 했던 설교를 중심으로 좀 기술된 거기 때문에 좀 더 러프한 게 있다면, 도전적인 것들이 강하다면, 누가복음은 이미 기독교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거죠. 로마의 식민차, 로마라는 이 제국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다라는 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한 거예요? 누가복음 맨 처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에서부터, 그리고 사도행전 맨 엔딩에 바울이 로마로 간 것까지 해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전체 그림을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좀 더 헬라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훨씬 더 쉽습니다. 사실은 우린 잘 못 느끼지만 그렇죠?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토리텔링을 보시면요, 조금 더 장면이 풍성하고요, 주제가 간결하게 전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시면 장면이요,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좀 살아 숨쉽니다. 이렇게 좀 마태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거기서 그 장면에서 서로의 느낌과 감정과 대화의 선들을 그림을 그려주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반복적으로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산상수훈을 디테일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설교 한 편으로 주제를 빵 설명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너희 부분들, 이런 부분을 불구하고 태도적인 문제가 있는 제자들의 이슈들, 이런 것이 좀 논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설화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예수님이 처음에 시험 받으시고 자기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얘기하신 그 부르심의 장면들이나, 처음에 마리아의 찬가나, 그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전체 주제가 전달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루할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매번 반복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처럼 확 풀어주는 게 아니라 좀 안다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응축적이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패턴은 그렇습니다. 장면이 좀 더 풍성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앞장면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요, 그 여러분들 주로 크리스마스 때 읽으시는 본문은 다 누가복음 본문이죠. 왜요? 예수님의 탄생을 풍성하게 설명한 건 누가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유대인 고려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족보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라고 설명하는데, 유대적 방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선 사대부적 방식은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를 설명하려면 얘가 누구네 집안이야를 설명해야 되죠. 그렇죠? 약간 이런 방식이 있느냐면, 우리나라도요, 이게 아니라 이 유교적인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그 유교가 변질된 유교, 뭐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죠. 변질된 유교가 들어온 다음에 이런 족보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전에 삼국시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돼요? 삼국시대 관점에서 이 사람이 누구야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사람의 탄생설화를 설명하죠. 약간. 그렇죠? 뭐가 날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설명할 때, 이 사람이 사실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받아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개념의 논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로 어디에 많이 나타나는 논술이에요,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논술입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익숙한 건.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어때요? 얘가 태어날 때 얘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 위는 누구고 니구는 누구 위는 누구 이렇게 안 가죠. 그러니까 족보로 기술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얘가 태어날 때 시츄에이션을 되게 많이 그려요. 그렇죠? 영웅의 탄생은요. 그 영웅이 태어날 때 지네 아버지, 지네 어머니, 뭐 얘가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사건 속에 이런 운명을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 운명을 이 아이가 자각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인들한테 맞추려고 없는 얘기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 로마처럼 치장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 족보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족보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어릴 때 어땠는가에 대해서 이런 정황들의 그림, 이야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그때 일어났던 정황과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현대인들은 어때요? 현대인에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어릴 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땠고 태어날 때 무슨 운명을 태어났고 부모가 누구 이런 거 다 관심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인에게 예수를 설명하려면 예수가 갖는 가치가 뭐냐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꾸 예수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냥 딱 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죠. 그렇죠?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를 품고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그 사람이 뭐 운명을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면 현대적인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아니죠. 현대적인 방식은 그냥 현대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더 잘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느끼려면. 유대교를 더 잘 느끼려면, 마태복음을 더 잘 느끼려면 내가 마치 유대인이냐, 족보가 중요한 사람이냐, 족보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좀 들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가복음의 그 감성을 내가 다 읽어내려면 내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한 사람이냐 누군가의 탄생설화가 되게 익숙한 사람이냐 그 설화적이라는 게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설화적에서 패턴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전달받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이게 조금 더 잘 전달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일 큰 특징은 1,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태마가에서 없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은 달리게 되니까요. 비슷한 부분 먼저 좀 합시다. 1장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오는 누구의 탄생부터 얘기합니까? 세례요한의 출생부터 얘기하죠. 세례요한의 출생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세례요한이나 예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가랴라는 사람, 그렇죠? 세례요한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받는 마리아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나오죠. 그렇죠? 요셉은 사실 상관없는 사람이죠. 자기 아들도 아니잖아. 그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쵸?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스텝이잖아요. 친부가 아니. 양아버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선언적인 것만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대비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장면에 대비해요. 지금 사가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을 배우셨죠? 구약성경을 보면요. 그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성경에서. 죽어요. 왜요? 거기는 누가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어느 한 군데 나타나면 어디 나타나야 돼요? 지성소와 성소에 나타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구약적 고백 그리고 유대 전통적 고백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곳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향에 불을 피웁니다. 근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아이를 줄 것인데 이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의미가 있는 아이가 너희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장면의 대비성이에요. 한 장면은요. 유대 전통에서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전통에서 신이 한 군데 나타났다면 나타나야 할 바로 그 장소에 그리고 한 명에게 말씀해야 된다면 얘기를 들어야 될 바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성소에서 임하시는 성소에 임하는 가브리엘과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듣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한 장면은 이래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지금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주도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 근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성소고 난 제사장이고 쟤는 천사인데 안 믿어요. 그렇죠? 포인트 알겠어요? 여기서 누가 빛나려고 이 얘기를 쓰냐면요. 마리아가 빛나자고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뭐 굳이 비약해서 얘기하면. 근데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어디에 나타나요? 그냥 마리아가 사는 데 나타나요. 성소가 아니에요. 어떤 누구에게 나타나요? 제사장이에요? 아니요. 그냥 어린 여자예요. 10대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사가라의 집에 아이가 임신했다고 하면요. 이것은 축제고 기적이고 찬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결혼 안 한 얘가 임신을 하면 얘는 죽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톤이 전혀 달라요. 여기는 성소이고 여기는 내방이에요. 아, 내가 미쳐서 이상한 게 보이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스스로가 제사장이고 종교적 신념과 관점에 탁월한 사람이고 이미 거짓된 제사장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순전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저 어린 여자아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요. 나이가 좀 많아서 노산이긴 한데 그래도 애가 태어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네가 처녀인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얘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얘기하고 얘는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될 수 있습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마리아의 고백이 빛납니다. 그러니까 뭘 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고백의 극치 그 위에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자가 있다고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바로 이런 곳에서 임하시겠지? 하고 했을 때 임했던 장소와 개념과 사람과 장면보다 더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시는 장면으로 마리아의 장면을 극대화시킵니다. 사실 이 구조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세례요한의 고백, 여기가 마리아의 고백. 아니, 여기가 사가랴의 고백, 여기가 마리아의 고백. 단지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가랴와 신의 아들이 너에게서 태어난다라고 해도 믿었던 마리아가 대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개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계속 대비되는데 아, 또 이제 보완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가랴의 찬미와 마리아의 찬미가 나옵니다. 사가랴의 예언이죠. 그래서 사가랴의 예언과 마리아의 예언. 마리아의 예언은 뭐예요? 왕됨에 대한 예언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예언이고 사가랴의 예언은 뭐예요? 주의 죄에서 죄사함을 통한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요 반복된다고 얘기했죠. 누가복음에서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냥 설명을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 번째 이미 이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아이의 운명, 이 아이가 어떤 방향을 할지가 이미 선언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사가랴와 마리아를 통해서.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선언되는 거죠. 이 아이는 어떤 아이다? 이 트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할 일은 어떤 일이다? 어떤 일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리고 죄사함, 자기 중심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는 일을 할 것이 바로 이들이 할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얘기가 너무 뻔해요. 사복음서를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이건 우리한테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한테는 뻔해. 근데 여러분들이 당시 생각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잘 기독교가 뭔데? 라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기독교는 뭐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뭐가 선언되는 거예요? 첫 번째, 좀 교리적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의 왕대심에 선언된다라는 게 뭐예요? 그는 지금까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니었다가 다시 왕이 될 것이다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렇죠? 마리아 예언은. 그가 이제까지 세력들을 멸하시고 다시 왕으로 서실 것이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신관과 충돌합니까? 제우스적 신관과 충돌하죠. 그렇죠? 세상에는 신의 뜻대로 어느 정도 굴러가고 있고 신은 여전히 평화롭게 살고 있으며 우리가 대충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이다 라는 다신적인 신관과 대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은 어떤 존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은 어떤 존재예요? 그 전통적인 다신교적 신관에서 신은 숙명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고 신은 우리한테 큰 관심이 없으나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면 때때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신은 우리 가운데 주관자여서 그렇죠? 신은 우리 가운데 기준이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해 나갈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싫어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진리와 신의 뜻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하고자 하는 사역의 뷰이다라고 1장에서 그냥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선언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지겹고 쉽고 어렵고 알면 이게 새롭고 그리고 어렵고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이런 통찰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1장 그렇게 출발을 하고요. 이 장에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죠. 가장 낮은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유에 태어나신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얘기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 얘기의 반복이죠. 그렇죠? 반복이죠. 옛날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죠. 무슨 얘기 하자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 하자는 거였습니까? 하늘은 영광. 이제까지 영광 없는 하늘의 문제가 이제까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마리아의 고백과 연결되는 거죠. 영광 없는 하늘. 이제까지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하죠. 그게 영광 없는 하늘이죠. 평화 없는 땅은 뭐의 문제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지들이 맞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준들이 맞아가지고 서로와 서로의 기준 가운데 분쟁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평화 없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뭐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가랴와 마리아의 고백처럼 왕대심이 사라지고 죄사함이 사라진 것. 그렇죠? 우리 가운데 한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왕이지 않는 게 우리 가운데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대심이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죄사함이 선언되는 게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있는 하늘,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진리, 기준 이런 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건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영광 있는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아,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고자 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익히려고 하고, 변하려고 하는 거. 이게 영광 있는 하늘이죠. 영광 없는 하늘은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관심이 없고, 그거 하나님 뜻이 나한테 전달돼도 그것들을 평가하고, 하나님 뜻이 나한테 전달돼서 나한테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그것들에서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내가 결정하고, 그렇죠? 이건 틀린 것 같은데,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난 사실 여기 관심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광 없는 하늘인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 없는 땅이 온다는 거고. 하지만 영광 있는 하늘이 올 때 평화의 땅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면 이 사람들의 기준이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맨날 하는 얘기죠. 죄사함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때 이들의 기준이 다 같아지면서 이들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거. 이게 평화의 땅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구유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이 이 장에서 나와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누가 얘기해요? 맨 처음에 그것들을 그 누구지? 목자들이 와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또 특별한 본문이죠. 여기서 시므온과 한나 라는 예언자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죠. 그래서 어릴 때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거기에 데리고 갔더니 그 아기를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살릴 밖에 데리고 갔더니 지금 시므온이 이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주님께서 저를 평안히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무슨 예언을 들었어요? 네가 메시아를 볼 거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가시는 걸 볼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의 눈에 구원을 보았다.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봐요. 만인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인에게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뭐가 아니라는 거 마태복음에서 오래 싸웠던 이슈죠. 그렇죠?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그가 받았던 것은 만인 인류에게 이것이 방향이다라고 가르치는 인류에게 만인에게 비추는 빛이고 이방의 구원자이고 이 이방의 세대들 지금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이방의 세대들까지 다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영광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신의 메시지이구나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민족이었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야기가 이렇게 선언되는지 알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적 사고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적 사고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할 때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평안의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영광의 하늘은 됐고 평안의 나와 내가 하늘된 사람들의 방향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과 나 사이의 평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안. 내가 좀 편안해지고 그래서 내가 하늘처럼 되는 것. 이게 사람들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방식이 뭐였어요? 인류에 관심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만방에 관심이 없어요. 만인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방에 관심이 있어요? 없죠?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한테만 관심이 있죠. 그렇죠? 나만 바뀌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고생이 많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좀 나아지는 거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선언성들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곡됐던 신앙이나 그렇죠? 지금도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뭐를 향하는 거예요? 만방, 인류를 향한 메시지이고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세계를, 그 당시 세계를 향한 메시지이고 이스라엘의 가치는 이런 데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 에? 섬기는 자의 가치 만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이게 누구의 예언인 거예요? 시몬의 예언인 거고. 이게 누구에게? 목자들을 향한 천사들의 예언인 거죠. 영광의 하늘과 평화의 땅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가브리엘의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너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왕으로 다시 한번 되실 것이다에 대한 선언인 거고. 그리고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너희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누가 보면 시작하자마자 그냥 다 해요.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선언적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이 1장과 2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장에 뭐가 들어가죠? 1장과 2장이 끝나고 이제 3장이 시작되면요. 2장의 엔딩에는 뭐가 들어가요? 사실 이런 그 그리스로마 신화적인 패턴의 어린아이의 성장 신화에 대한 부분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가 갖게 된 운명, 그리고 그 아이가 애기였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해줬던 예언,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운명과 예언이 바로 나의 것임을 자각하는 소년기를 탈출하는 아이, 이런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이 패턴에서 지금 예수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어릴 때부터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성전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고백이죠.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 패턴은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패턴이고요. 패턴이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주제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한테 더 편합니다. 이 방식이. 그렇잖아. 우리는 족보를 보고 낳고 읽으면서 아 예수가 그 메시아란, 이렇게 읽을 만큼의 구약적 통찰이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구약 통찰이 있으면 또 그렇게도 되지만 이게 좀 더 편하죠. 그렇죠? 그 탄생 전에 신이, 천사가 어떻게 그를 예언했고, 그가 태어난 이후에 선지자와 메시아들이, 그 선지자와 천사가 또 어떻게 그를 예언했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가 자기 자신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 당시에 헬라에서 쓰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그래서 예수는 어떤 운명을 타고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늘의 영광, 각 사람이 변화되는 평화, 땅에는 평화. 그래서 만방을 향한 빛으로, 인류를 향한 빛으로, 예,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3장에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3장까지 한 묶음으로 묶습니다. 세례요한이 설교합니다. 세례요한의 설교에서도요 조금 더 풍성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조금 러프한 데서 끝나죠. 그렇죠?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쳤고 너희들 다 죽어버릴 거고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세례요한의 메인 메시지는 바리새인을 욕하는 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따뜻함이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은 뭐 액센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잘못된 유대교 좀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을 좀 공격한 쪽에 액센트가 좀 더 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보러 나온 거고요. 그 당시 세례요한의 세례는 실제로 많은 그 당시 대중들에게 베풀어졌죠. 그렇죠? 그럼 대중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가 이 3장에는 보여주고 있죠. 그게 이 누가복음의 장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리이고 군병이고 일반인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기본 메시지는 뭐죠? 야, 세례요한의 기본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도끼가 남뿌리에 놓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심플한 메시지예요. 무슨 뜻이에요? 야, 껍데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네가 진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 거에 속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훅 하고 지적하는 게 뭡니까? 훅 하고 지적하는 게 뭐예요?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례요한의 회개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거예요? 지금 쭉 보세요. 대안을 보세요. 세례요한이 지금 형식을 잘 지켰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 교리가 투철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껍데기와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열매는 뭡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열매,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지향은 뭐예요? 네가 세리인데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세금 많이 징수하지 않고 네가 꼭 해야 되는 세금만 징수하면서 먹고 살아. 네가 군병이면 받은 걸 족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휘둘리면서 뜯어먹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옆 사람이 못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돈이건 먹을 거건 좀 절반으로 뚝 떼서 같이 먹고 살아. 이게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뭐예요? 열매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뭘 안 봐요? 걔가 제사를 드렸는지 십일조를 냈는지 일주일에 몇 번 기도를 하는지 이런 거는 뭘 만들어내기 위한 무엇을 향한 거예요? 내적 변화를 향한 거죠. 그렇죠? 내적 변화는 뭐예요? 사랑을 향한 내적 변화죠.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얘가 주변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게 세례요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화려한 껍데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이 사람이 지 인생에 빠져서 딴 사람은 안 보입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거나 미성숙하거나. 안 믿거나 미성숙한 애를 욕할 필요 있어요? 없죠. 안 믿고 미성숙한 애를 왜 욕해요? 근데 언제 욕먹어요? 안 믿고 미성숙한 애가 자기가 믿고 성숙한 척하고 다니면 욕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믿고 미성숙한 애들은 자기가 미성숙한 줄 알아서 야, 군병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너희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요즘에 다 그러니까 군인 돼가지고. 그 당시도 여러분 요즘보다 얼마나 취업하기 어려운 사회였겠어요. 먹고 살기 어려운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괜찮은 직업이 이거였을 거 아니에요. 군인이나 그렇죠? 세리, 공무원이잖아. 어려울 때일수록 공무원이 뜨잖아요. 옛날에 동사무소 가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교 때까지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동사무소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되게 답답하시겠다 이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 하루 종일 간단한 서류 업무하고 막 아, 얼마나 그래요. 되게 왠지 공기도 탁해 보이고 사람들 표정도 어두워 보이고 우리 때까지만 해도 구급공무원 하겠다고 하면 아 왜 인생을 이렇게 답답하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돈이 돼, 일이 보람이 있어, 누가 인정해 주기를 해. 이 일이 창의적이기를 해요.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동사무소로 갔는데 오랜만에 왠지 그분들 표정이 밝아 보이고 되게 당당해 보이고 왠지 사무실 분위기도 굉장히 쾌활해 보이고 뭐 동네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옛날에 되게 뭐라고 표현할까 굉장히 좋은 관청에 가서야 느꼈던 어떤 그런 위압감 같은 거 그걸 내가 동사무소에서 느끼겠더라고. 왠지 아 되게 막 이런 느낌. 그 당시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좀 딴 얘기 객담으로 넘어가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리나 군인들은 이 일이 의미 있는 일이냐 가치 있는 일이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냐 이런 걸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요즘에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그나마 먹고 살려면 뭐가 좋냐? 세리나 군인이 좋아. 근데 막상 들어가면 군인이나 세리한테 월급을 많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렇죠? 안 주면 대신 뭘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군인이나 세리는 뇌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죠. 우리나라는 지금 안 그래요. 하지만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도 못 사는 나라들은 그래요. 공무원들은 뭐 먹고 살아요? 뇌물 갖고 먹고 살아요.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회에서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군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네가 사랑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전제해요? 네가 껍데기는 하고 있으면서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늑탈하는 군인이면서 세금 쫓는 세리이면서 주일날 가서는 예배드리고 있고 제가 제사드리고 있고 십계명 지키고 있고 내가 십일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 뻔한 거짓말에 속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종교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의무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네 자신을 내적 변화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게 종교예요. 그렇죠? 도덕은 그렇게 해라고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 종교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성숙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 선명한 원시복음. 무엇을 어떻게 하리까. 야 이런 회개기도문을 낭독해. 너 며칠 동안 기도드려. 너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 살아온 것 같네요. 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 그리고 옆 사람이 힘든지 좀 쳐다봐. 그리고 힘들면 너보다 힘들면 네가 가진 거 반으로 쪼개. 이거 세 개예요. 그렇죠?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건 이거 세 개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죠?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이 묶여지는 게 뭐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주는 바로 어떤 길을 가신다? 이런 길을 가신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주는 어떤 길을 가십니까? 원시복음이라는 건 옛날 거에서 무시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는 어떤 길을 가십니까? 주는 형식에 빠져 있고 틀에 빠져 있으면서 사실은 이기적인 놈들이면서 자기가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가운데 그건 아니라라고 선포하시고 그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건 무엇을 향한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1장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게 좋고 이게 나빠요. 1장, 2장, 3장만 봐도 핵심이 다 나와요. 근데 설명을 길게 안 하죠, 이렇게. 그냥 툭툭툭툭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러군요. 이게 기독교라는 게 정리가 좀 돼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지금 사도행전 끝까지가 한 권으로 한 사람에게 쭉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총정리해 주는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걸 쓰겠어요? 아니죠. 기독교에 대해서 믿음이나 호의가 있는데 내가 뭘 믿는지 잘 모르겠는, 그렇죠? 로마서를 쓴 바울의 동기부여처럼 로마의 교회가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총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쟁적이고 투쟁적이기보다는 좀 더 설명적이고 장면의 풍성함이 있고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아, 이게 그거구나. 다 그렇게 되는. 이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넘어갑니다. 4장부터 5장, 6장, 4, 5장이죠. 느껴지죠? 마태복음 때부터 흥나지 않는 내 모습. 세 번째 하니까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책 세 번 보면 새롭게 읽히고 깊이 읽히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목사님이 저걸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지? 마태복음에서 저에게 80%는 했는데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나도 처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몇 번 해야 이제 누가복음이 한 3주면 끝나니까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4장 시험 받으시면 얘기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슨 얘기하세요? 생존이 아니라 가치를 얘기하시는 거죠.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목적하는 건 뭐예요?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 너를 구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얻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막 기적 이적 베풀면서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그것을 목적을 향해서 자기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 자신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반복되죠. 기독교는요.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세상을 얻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여나 그렇게 생각되셨습니까? 내가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 능력 있으면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픈데 응? 돌이 변해서 떡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상황을 좀 갱신시켜 보란 말이야. 하나님 지금 하나님 진짜 있으면 이럴 때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싶어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 하나님 제가 정말 대박 성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 누구 편이에요 지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꿔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세상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죠. 그럼 이상하잖아. 그렇죠?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얘기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짜 기독교들 때문에 진짜 기독교가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에 대박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모든 과정을 정단해. 그럼 어떻게 사업에 대박 나니? 나는 11조를 꼭 냈다. 뭐 록펠러 뭐 이런. 여러분, 록펠러가 미국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인물인가요? 물론 시대적 가치 평가가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분이 교회에 돈을 많이 쓰신 건 나도 알겠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진짜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가요? 그건 가치로 평가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스티븐 잡스 같은 어떤 창의적인 기업 다 죽이고 IBM이랑 합작해서 컴퓨터를 일괄화해서 성공한 사람이 빌 게이츠인데, 안 그래요? 록펠러는 미국 미국 주류 시장, 그러니까 기름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해서 기름값 올려서 대박 돈 버신 분이 록펠러인데, 록펠러 때문에 독과점법이 금지되는 법, 독과점 금지법이 생겼는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11조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이잖아. 그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세상을 얻는다라는 식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기독교가 생길 때부터, 예수님이 데뷔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예요? 생존이 아니라 가치, 성공이 아니라 변화, 내가 목적이 아니라 정당성. 그렇죠?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가치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처음 시작부터도 어떤 욕망과 생존이 아니라 내가 목적적 가치를 갖고 가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그걸 수종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서 나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이 교회가 성공해서 세상에 다 교회가 생기는 그런 성공을 향한 사역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너희들 뭐 병 고쳐주고 너희들 치료해주고 너희들 뭐 부자 만들어주고 오병이어 베풀고 이런 게 예수님의 액센트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선언하시죠. 사장에 되게 유명한 구절에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멋있잖아요. 이 부분이 난 되게 간지났는데, 예수님 누가복음 표현이 되게 좋아요. 예수님이요 들어가셔서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죠.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의 이 글을 쫙 읽으세요. 4장 17, 18절이죠. 쫙 읽으세요. 그리고 20절에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있는 자에 다 그를 주목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얼마나 넘치는 자신감, 간지나죠 진짜. 예수님 제일, 난 이게 제일 멋있어. 딱 읽고 딱 덮은 다음에 오늘 이 글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회중 반응은 어땠어요? 뭐, 쟤 요새 아들이잖아. 왜 저래 쟤? 이러면서 쟤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아 큰일이네. 이러면서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때 깨끗함을 받은 건 나만 뿐이고 이런 얘기 이제 궁시렁거리시면서 이제 반응이 별로 안 좋았지만 나가시는데, 이게 액센트죠.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처음 얘기한 거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패턴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제 너희 가운데 뭐가? 너희 가운데 억눌렸던 것들, 너희 가운데 못 보던 것들, 이게 다 풀어지면서 주의 은혜해. 여러분, 주의 은혜는 구약에서 뭡니까? 희년이죠. 그렇죠? 희년은 뭐가 선포된 회예요? 하나님, 희년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죠? 희년 뭐가 선포된 회예요? 하나님이 주인 대신 인정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땅을 얻는 게 희년이에요. 그렇죠? 원래 자기 분깃을 돌려받는 거,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려고 하셨던 그 모양대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그 사이에 누구는 게으르고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어째서 지들끼리 지구복구 왜곡됐다가 딱 리셋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가운데 만들고 했던 그 국가의 모양대로, 개인의 모양대로, 삶의 처지의 모양대로, 삶의 기준이 회복되는 게 희년이에요. 그렇죠? 이게 은혜의 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만드셨던 원래 모양이 있었는데 너희들의 의지가 반영되고 너희들의 죄악이 반영되고 너희들의 욕심이 반영되고 너희들의 게으름이 반영되고 서로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켜서 원래 모양이 아닌 세상의 모양과 내면의 모양이 됐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 낼 사람으로 온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지 못했던 자가 보고, 뭘 보지 못했던 거 이걸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보고 눌렸던 자가 자유해지고, 여기에 치였던 자가 다시 이 상태로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없어졌던 자들 가운데. 그래서 내가 눈먼 자에게 다시 전파함을 누린 자를 얻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수의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거죠. 은혜의 해가 핵심 단어예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지? 원래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너희들끼리 지구 못 가서 보지 못하고 억눌려 있고 걷지 못한 상태가 된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원래 상태로 회복할 거야 라는 회복의 메시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 장면마다 탁탁 오잖아. 좋잖아요? 난 이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너희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전해져도 옛날에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옛날에도 어때요?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치유받은 건 나만 뿐이고. 그렇죠? 과부들이 많았지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만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까는 이런 상태에서도 어떤 사람 이것을 지향하면서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그 회복을 맛보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이미 할 얘기 다 하신 거죠. 원래 이런데 이 모양이잖아, 왜곡됐잖아, 다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다. 근데 너희 중에 이 꿈을 같이 꾸는 자가 이렇게 되어져 갈 수 있는 거야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그렇죠? 멋있잖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라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죠. 그렇죠? 예수님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많이 했던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온갖 병자를 고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뭘 표현한다고 하셨어요? 귀신 들린 건 뭘 표현한다고 했어요?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적인 표현이죠. 다른 영적인 권세에 억눌려 있었던 것, 내가 나다움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 이것들에서 자유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권위자라는 걸 표현하시고요. 병자를 고치십니다. 병자라는 건 뭐예요? 귀신 들렸다는 건 기준에 왜곡됐다는 걸 얘기하고요. 병자라는 건 그 사람의 환경에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른 권위에 휘둘려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병든 사람, 내가 원래 이런 상태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왜곡된, 상처받은, 죽어가고 있는, 과정적으로 내가 나답지 못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신 것들을 표현하시면서 그가 권위자이고 그가 기준이시며 그가 회복자이심을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가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뭐예요? 구도를 받아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구도? 내가 현재를 문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대한 회복을 기대함으로 받아들이는가? 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원래 여기에 가치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부분들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초대 메시지가 조금 더 나오죠. 여기서는 그 사람들밖에 없었다라고, 그 과부와 그 문둥병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제자들을 향한 초대 메시지로 이 당시 대중을 향한 초대 메시지의 대표적인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는 가장 여기서도 또 유명하게 이렇게 물고기 잡는 장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의 물고기 잡는 장면. 누가복음에서 되게 장면이 풍요롭게 다뤄져요. 예.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다뤘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지나다니 따라와 막 이런 느낌인데, 누가복음에서 장면이 좀 더 풍성하죠.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조금 떼기를 떠나사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던지라라고 하시고, 그물 던지라고 하시고 찢어지게 잡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죄인입니다 떠나서라고 하니까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워낙 설교로 많이 되어지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구도를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을 초청하는 메시지로 많이 사용되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워낙 설교를 많이 되어서 뭐 여기서 그 설교를 다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이들의 환경의 문제를 이들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해결하는 분이심을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사람이 낳는 어부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삶으로 나오게 하는 거고, 그렇죠? 두 가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초청의 핵심 메시지, 그렇죠? 물론 저희들이 이때 이것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이건 설교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는 어부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을 풀어가는 거에 대한 베테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고기 잡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을 풀어가지 못한 한계성에 부딪히니까 그때 한계성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삶을 풀어가는 거에 대한 도전을 받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해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실 기적을 베푸신 건 다 이거잖아요. 그걸 해본 것들을 통해서 뭘 얻어요? 아, 내가 내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풀어갈 수 있구나를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추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목적에 따라 내 인생을 풀어가고자 하죠. 그렇죠? 여기서 근데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회개가 나와요. 여기서 그 전에 오병이어 그 이후에 오병이어 먹었던 사람은 어땠어요? 내가 배고픈데 하나님을 말미암아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종으로 세우는 거예요? 종으로 세우는 거죠. 너 우리 왕 시켜줄 테니까 왕이라는 목줄에 묶여서 계속 우리 먹을 걸 뽑아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으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방법으로 인생을 풀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풀어갈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머무르죠. 여기서 머물러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왜? 더 얘네들한테 그걸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메시지였는데. 메시지는 안 보고 표적을 보지 않고 기적을 보기 때문이라. 메시지는 보기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때문이라. 그 열매만 보니까. 그렇죠?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인생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녀봤네? 그 문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풀려고 혹은 내 인생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하면 그때부터 왠지 하나님이 나한테 멀어진다라고 느껴요. 그렇죠? 왠지 섭섭하고 안 도와주는 거고 전처럼 이렇게 안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도망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40일을 굶고 막 이렇게 뒷목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만 한 번 날 더 도와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집까지만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대단한 장면이 뭐예요? 여기서요, 요걸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뭘 본 거예요? 잡힌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잡히게 한 하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아, 난 이제까지 내 인생을 풀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더 풀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의 그 분을 보니까 아, 내가 내 인생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진짜 풀어가는 게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에 대해서 이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온 삶이나 내가 내 인생을 내 기준을 풀어갔던 문제들에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까지 네가 문제적이었다는 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네 멋대로 살려고 했지 이제까지. 근데 내가 이제 너를 어떻게 낳는다? 사람 낳는 업으로 낳는다. 네가 사람을 바꾸는 사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아, 이미 얘기했던 이게 세리와 누구예요? 세리와 군병들에게 맛은 요를 족하게 여기고 세금 많이 걷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돕는, 섬기는, 변화시키는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뭘 버려두고 여러분 물고기만 버려둔 게 아니죠. 가족과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쫓죠. 그렇죠? 이 사람이 뭘 본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걸 통해서 이제까지 내가 살고 싶어 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때 나왔던 나아만 같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사르밧 가부 같은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선하는 메시지가 연결식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게 이제는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고. 이건요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똑같이 다 나온 얘기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나병 들린 사람, 여기서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변질을 회복하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들인자를 일으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변질을 회복하시는 건 우리의 뭐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 우리의 네 죄를 사하여졌느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문제, 우리의 변질된 것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리를 부르시는 얘기 나오시죠?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는 얘기 나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문제 위에 서서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오케이? 위에 서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제가 많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렇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 예수님이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토리는요 어디서 나옵니다. 왜요? 예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변질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변질은요, 내가 맞고 내가 알고 내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게 우리의 변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모르기 때문에 배워가야 되는 존재이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알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맞고 내 생각만 하는 내 죄에서 자유, 내 죄가 내 변질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평가하는 신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통적인 신은 평가하는 신이잖아요. 그렇죠? 평가하는 신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해결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세 가지 이슈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메시지죠. 그렇죠? 여기서 신관의 문제가 되게 큰 거예요. 이 세 번째 메시지가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평가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평가에 통과할 수 있는 규율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디펜스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관에서부터 모든 게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신은 평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해결하는 존재지. 신은 창조자예요. 창조자라는 게 뭐랍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자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 창조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없던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왜곡되고 상처되고 죽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재창조. 이게 살아날 수 있도록 사항각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더 살아나고 이어지고 변화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창조의 아버지는 그렇게 해나가는 거지.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난 창조의 아버지다. 나는 죄인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존재다 라고 선언하는 게 이 세 장면의 액센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누구랑 딱 부딪혀요? 이거랑 딱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통 종교에 대한 부딪힘들이 이제부터 등장하죠. 마태복음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누가복음도 이 얘기를 하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통 종교랑 등장하죠. 그래서 5장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누구까지 평가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도 죄인이다 라고 예수까지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을 구하려면 죄인의 집에 들어가야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듣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갖고 문제시합니까? 금식 갖고 문제시하죠.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하냐?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신랑이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내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 막 굶으면서 그러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술은 세부대라는 얘기까지 하시죠. 그렇죠. 세술은 세부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금식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라는 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금식을 언제 하는 거지 왜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의미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금식은 회복의 때에 희년날에 기쁨의 시기에 금식합니까? 아니죠. 금식은요, 회개의 때에 금식하는 거죠. 재앙의 날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약의 통전성을 보면요, 내가 이랬는데 이래야 마땅한데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인지 못 느껴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아요.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욕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꺾겠습니다. 라는 선언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인지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넌 왜 금식을 안 하냐라고 물어봐요. 무슨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왜 하는지 무슨 의도로 하는지 언제 하는 건지에 대한 뭐가 없어요. 통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통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년이 선포되고 있는데 와서 왜 금식 안 하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한 시기에 금식할 거야. 왜? 이들도 완벽한 성숙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찢을 날이 있을 거야. 하지만 오늘은 아니지. 얘네들은 지금 나를 만나서 예전의 변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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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는지는 모르고 이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5장 후반부터 6장에 나오는 게 되게 많이 얘기했죠. 마태마가에서 많이 얘기했던 왜곡된 종교에 대한 이야기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서 액센트를 지적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반복된 얘기지만 이 부분은 모르면서 하는 거죠.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밀밭사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털어먹으셨어요. 이거 꼭 안 털어먹어도 되잖아. 털어먹었단 말이에요. 배고파서 털어먹었어요. 배가 막 불렀을까? 아니죠. 주전부리처럼 먹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뭐 우리 과자 먹듯이 배고프니까 이렇게 생쌀 먹으면서 옛날에 생쌀 과자로 먹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하셨어요? 안식일에 고치셨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왜 근데 그 반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것을 안식일에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안식일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뭐가 더 좋으냐라고 하고 다윗도 먹지 못할 것들을 먹었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렇죠? 안식일은 뭐에 대한 날이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은 주권에 대한 회복의 날이죠. 주권에 대한 선의 날이죠.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인이시다를 고백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주인인지 모르던 사람이 모르던 여자가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이 손 마른 걸 고친 것을 통해서. 네? 손 마른 걸 알게 돼서 이 안식일이 된 걸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이게 가장 안식일에 합당한 사건이에요? 안식일에 부당한 사건이에요? 합당한 사건이죠. 근데 이 사람도 되게 부당한 사건으로 얘기해요. 왜? 그건 병을 치유받는 건 노동이다라는 어떤 개념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전통 종교의 문제.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거죠. 전통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6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6장까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제는 시간이 많이 갔구나. 6장까지만 하죠. 했던 얘기를 또 하는데 왜 자꾸 길게 하죠? 처음 듣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이 그러는 거겠죠. 예, 그래요. 6장에서 핵심에서 하는 전통종교의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뭘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평가로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평가에 합격할 수 있는 자기의 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성에 길게 얘기하시면 이 얘기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액션의 문제네.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네. 안식일을 지키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금식하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정해놓으면 디테일이 필요하죠. 안식일에는 그럼 몇 발자국까지 걸어야 돼요. 안식일에 뭔 하면 되고 뭔 하면 안 돼요. 이런 디테일이 필요하죠. 금식을 하면 얼마만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뭔 먹으면 되고 뭔 먹으면 안 돼요. 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게 디테일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쭉 쌓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쭉 쌓여요. 이렇게 쭉 쌓인다면 뭐가 생겨요? 이게 쭉 쌓인다면 세 가지가 생기죠. 하나는 이것을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기준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신도 나를 축복할 거야 라는 자부심.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 야, 씨, 너 왜 그걸 안 해?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생기죠. 신을 평가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서바이벌 모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존 모드. 내가 살아야 되잖아. 신이 나를 평가한단 말이야. 신이 인간을 평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아야 돼. 좀 있으면 평가일이야. 그 평가에 세스를 못하면 내가 지옥 간단 말이야. 영원히 타는 불에 내가 떨어져.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누구에 대한 관심만 많아져요? 나에 대한 관심만 많아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렵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근데 이렇게 어렵게 안 하면서 여기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 그리고 아예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원래 안 갈 것들에 대한 무관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에선 되게 무관심해져요. 그러면 서울에 사는 기독교인 서울에 사는 불신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에선 되게 관심이 생기는데 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왜 전도도 덕목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신라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지옥 같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슬람 지역에 사는 수억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다 지옥 가죠. 두려움이 없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안타까움이나 긍휼이나 부당함에 대한 정서나 느끼지 않아요. 자신만만 얘기하면 지옥 간다고 딱. 그리고 그 마음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그래도 내가 여기가 해당돼서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이걸로 누구나 평가하는 거. 목사도 평가하고 장로도 평가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와도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와도 너 왜 술집 가냐? 이러잖아요. 이제 술집 가는 예수와 안식일 주일날 교회 안 오는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집 가는 목사와 주일날 교회 안 오는 목사가 목사일 수 있어요? 없잖아. 괜찮아. 없나?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왜 가셨는데요? 왜 안 오셨는데요? 그분은 뭘 지향하면서 사시는데요? 그분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족적은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산 사람이면 무슨 짓을 했어도 상관없어요. 미성숙하거나 안 믿는 사람인 거고. 타인과 하나님에서 살아온 사람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이번 주일에 주무셔서 교회를 좀 못 오셨어도. 오케이? 이분의 투쟁성에 대한 얘기까지 합니다. 오늘 뭐 끝까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고요. 세 가지만 정리합시다. 첫 번째, 예수 사건의 누가 보면서 제일 큰 특징은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는 선언성을 이해하시고 출발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선언성이 맨 처음에 나타나는 사가랴의 고백을 통한 세례요한의 얘기에서부터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 그리고 그 세례요한이 했던 설교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했던 예수님 어린 시절에 했던 고백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세례요한의 설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그리고 예수님 했던 첫 설교까지. 여기가 선언부입니다. 그렇죠? 쫙 예수님의 첫 선언부까지 해서 내가 어떤 걸 지향하고 무슨 일을 할 존재인가에 대한 선언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 선언과 함께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바꾸기로 했으니까 난 가만히 앉아있으면 바뀐 좋은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선언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초대성이 들어가죠. 초대의 메시지. 그 초대의 메시지와 함께 핵심 진리. 예수님께 이미 선언하셨던 네가 바로 이 부분을 변화시켜야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른 편으로 이 부분이 변화되고자 해야 이 부분이 변화된다는 걸 믿어야 다른 편은 우리의 자기중립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고 그게 변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객관성과 진리성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서 그렇게 만질 것이란 이 부분을 너희가 신뢰해야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신 건지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고요. 그렇죠? 예수의 선언성, 참여자에 대한 콜링. 세 번째가 이런 메시지에 참여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기묘한 종교에 빠져있기 때문이 아니냐. 예수마저도 공격하는 되게 기묘한 형주의 형식주의. 이게 변질되면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나중에 잘 되겠으라는 기복주의. 기묘한 패턴. 그리고 인간 인류애가 없잖아. 기본적으로. 인류애가 없고 공격적인 이런 어떤 기묘한 메시지에 너희가 빠져있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도전. 사실은 이제 누가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또 마태마가에서 좀 반복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좀 핵심으로 딱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종교고 복음을 전하는 종교고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복된 소식의 약속을 믿는 종교인데 삼복음서 일단 통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